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나 특정한 부류의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합해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정의상 완전한 하나님의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직은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 몸으로 계속 자라가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는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도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설령 다른 사람과 동역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동역합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이 연합과 한 몸됨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 것을 나누고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됨의 비밀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몇 가지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끊임없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상하고 편안하게 그저 축복만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경계하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가운데 3장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 말씀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또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여자 신도들이 계속해서 다투는 겁니다. 여신도들이 계속 다투고 이 다툼의 문제를 이 여신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교회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2절,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부녀가 교회에서 계속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바울이 급기야 이들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계속 싸우고 다투고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무개다라고 교회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들 각자에게 별도의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신도들끼리 다투는 문제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여서 방치한 결과 교회의 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심각한 이유는 다투는 이 두 신자, 두 부녀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동역자가 됩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 동역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요디아와 순두개 이 두 부녀가 계속 싸우는데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녀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부녀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겨왔던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고 동락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여자 신도가 교회에서 계속 싸우고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교회 가운데 해야만 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낯뜨거운 얘기를 그것도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랑하는 교인들의 치부를 그것도 실명까지 거론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알려지도록 한 걸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서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툼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다툼 중에 여신도들 간의 다툼이 두드러집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다툼일 경우에는 그 파장이 더 심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장과 부회장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이나 부회장 정도의 자리쯤 되면 보통 교회 권사거나 신앙생활 많이 했거나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전도의 회장과 부회장이 다퉜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툼을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남인 양, 꽂아놓은 보리자루인 양 모른 채 하면서 각자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 당사자들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를 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이쪽 편에 서고 또 저쪽 편에 서고 계속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다툼을 방치했을 때 계속해서 이 당사자 간에 흐르고 있는 이 냉랭함의 기류가 교회 전체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냉랭한 교회, 메마른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이 냉랭함에 중간에 처진 이들 사이에 다툼으로 인한 적대의 담이 너무 높아서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흘러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음모와 이 사건의 무서운 실체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신도들이 다투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다투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싸움의 원인을 밝혀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연합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란 놈이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끝이 나는 거죠. 우리 앞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건물의 한 부속품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된 한 건물과 같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몸이라는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건물과 건물을 이루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볼트와 너트와 같은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 한 건물, 특히 큰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작은 부속품들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작지만 볼트와 너트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트와 너트가 둘이 잘 안 맞는 거예요. 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별것 아닌 것이라고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이 볼트와 너트가 별것 아닌 그 하나의 부속품이 맞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계속 가면 그 이음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은 점점 커져서 큰 금이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크게 교회를 때리기도 하지만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쉽게 관가하고 지나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이것들을 파괴함으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 두 여자 신도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4장 말씀,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두 부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여자 신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정력을 다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이들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착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먹고 살기 편해졌을 때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두 부녀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 살던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더 이상 복음을 위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다툼이란 것들로 역사해서 복음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서로 다투는 데 쓰게끔 만드는 거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다투는 문제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중세 지금까지 교회 몇몇 교회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툼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가치관과 환경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몸을 이루려니까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힘이 드는 거죠. 삐걱거리고 마음이 안 맞고 때때로 심하게 어떤 경우에는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만이 이런 다툼을 주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혼자서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고고하게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깨를 부딪히며 뒹굴고 찢고 벗고 싸우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있는 문제들을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같이 하나로 연합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먼저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유오디아에게 가서 권고하고 또 순두개에게 가서 권고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권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강하게 밀어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몇 번,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하게 이 두 부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두 부녀자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당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복음을 위해 힘썼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프고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공개적으로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게 그냥 쉬쉬하며 모른 채 방관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훈계하는 게 그들과 교회를 위해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괜히 그러다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쩌냐?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몸에 암이 걸려서 암세포가 퍼지려고 하는데 이거 퍼지면 죽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세포를 지금 도려내야 되고 약을 먹어서 그거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쓰리고 아프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반드시 교회는 공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투는 당사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툼이 비집고 들어온 순간부터 주님이 아니라 자존심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교회, 다투는 성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나도 기꺼이 사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립니다. 다투는 문제에서 더 심각한 것은 서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문제도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울 뿐인 교우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는 거죠. 겉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당사자 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담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다툼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서로의 신앙의 삶을 부여잡고 전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화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저 부녀들, 글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분리와 불일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다시금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상기시키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만 준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 알잖아요. 살려만 주십시오. 내 자식을, 내 남편을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장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남이 나보다 못나 보이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 얼마든지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투는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겸손해서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다투는 부녀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교만하고 더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의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방치된 이 썩어가는 문제, 이것들을 그냥 두지 말라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라, 2절도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주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부대끼며 이 문제를 싸매고 같이 서로의 짐을 지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고통을 감수하고 기꺼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주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당사자 간에 찾아오는 평화는 본인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번져나갑니다. 온 교회가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방치하면 끝까지 냉랭해져서 무감각해져서 메말라져서 교회는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부끄럽고 쓰라리지만 그것들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형제와 자매 간에 다투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간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